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바로 직전에 또 금요예배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죠.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복음의 깊이와 너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그 깊이와 너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루어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우리가 나아가 보는 시간이 오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너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요함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다음 이제 이 땅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그 다음 행보를 어떻게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라기서 본문이죠. 구약의 가장 맨 끝 본문인데 여러분들이 좀 익히 보아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본문이 가지는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세세하게 한번 잘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4장 5절을 한번 봅시다. 4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라라고 주목을 시켜놓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어떤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지금 이 구약 성경의 가장 마무리를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두 절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전체를 압축해서 지금 이것으로 결론 지으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주목할 단어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떤 한 인물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라고 얘기를 할 때 엘리야가 이 땅에 온대요. 그런데 그 엘리야는 언제 이 땅에 오느냐? 거기 성경의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온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최후의 심판이겠죠. 여러분들도 어떤 감이 올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많이 보고 설교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심판자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최후의 심판은 누가 이 모든 것을 관장하냐면 메시아가 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메시아께서 이 모든 전체적인 구원과 심판을 관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언제 오는 것이냐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의 모든 세상에 궁극적 구원과 심판을 베풀기 전에 그때 누가 이 땅에 등장을 하냐면 엘리야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엘리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유대인들은 이걸 오해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이걸 정말로 문자적으로 실제 엘리야가 올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만도 한 게 엘리야는 여러분 어떻게 천국에 이르렀습니까?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그대로 산채로 천국으로 올라갔잖아요. 에녹과 엘리야만이 그런 방식으로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하늘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내려올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바는 무슨 뜻이냐면 엘리야가 정말로 문자 그대로 그 엘리야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마음을 가진 자, 즉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가 이 땅에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심령은 뭔가라고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게 바로 밑에 나와요. 우리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6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즉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의도로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의도로 가진 사람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죄가 가득하고 고통하며 슬퍼하고 있는 저 수많은 잃어버린 백성에게로 다시 되돌리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백성을 향하여 당신의 눈을 들어서 이 백성을 바라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또 동시에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이탈되어 있고 자신의 노예, 죄악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너희들의 마음을 전부 다 회개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이 마음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냐면 엘리야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구약 성경에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엘리야의 마음, 엘리야의 심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왜 엘리야를 여기서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언급을 하고 있냐면, 엘리야가 이 마음이 굉장히 특출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려고 정말 엄청난 간절함을 품고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바로 엘리야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이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이 타락의 끝판에 가 있을 때 등장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이 등장을 했을 때죠.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그렇죠.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그 모든 우상들을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황금 송아지 형태의 하나님을 섬겼죠. 이게 여로보암의 죄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단계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버린 게 누구냐면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이 우상 덩어리들을 다 들고 들어와가지고 가나안 우상을 거기에 심어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필요도 없고 그냥 옵션에 불과한 거예요. 섬기면 그만 안 섬겨도 좋다. 이제는 누구를 필수로 섬겨야 되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신앙 형태가 된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에게로 이탈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합과 이세벨이 등극했던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급격한 영적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게 돼요. 그때 이 엘리야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이 통탄할 만한 사회 분위기, 이 민족의 이 암울한 영적 상황을 역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가슴 속에 불타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메말라버린 저 마른 뼈와 같은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저들이 다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는 바알과 아세라가 너희에게 비를 주고 너희를 풍요케하고 너희를 살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가 타오르고 있던 그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했거든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이 닫혀서 이 땅에 비가 안 내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와 우리는 다르겠죠? 자신이 없으신가?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죠?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구한 즉 어떻게 됐다? 하늘이 닫히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다. 나오죠?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 어떻게 됐다?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근본적인 게 다를 게 없어요. 그도 인간이요. 나도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에 비가 안 내려요. 그가 기도하면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서 불도 내려요. 제단에 불을 살라요. 재물들을 사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공급돼요. 닫혔던 하늘이 다시 열려서 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는 뭘까요?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데 털이 맞는 것?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는 뭐밖에 없냐면 간절함의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까요? 여러분들도 능력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정말 이 시대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둠의 능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곧 선교제로 다 나갈 것 아닙니까? 지금 이미 선교제가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어요. 그 속에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성령의 능력. 그건 누구에게 임하느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건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달랐다는 건 뭐냐면 그 간절함이 특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할 거예요. 엘리야가 그 시내산 호렙산에 그 굴에 숨어있을 때 엘리야야 엘리야야 부르니까 너 왜 이러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하온데 제가 특심하온데. 근데 이건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를 자랑하거나 호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로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만큼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저들을 백성이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그 열심으로 불타올랐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때 정말 어떤 사람이 이 땅에 필요하냐. 엘리야의 심령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메시아에게로 완전히 고정시킬 수 있는 어떤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필요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우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엘리야는 누구였을까요? 그죠? 그때 지금 분명히 성경에 나왔잖아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오냐면 엘리야가 온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 이 땅에 메시아가 오려면 반드시 누가 먼저 와야 되냐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싹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건 유대인이면 누구나 다 아는 굉장히 기본적인 상식과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메시아를 대망하되 그러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도대체 그 엘리야는 누구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을 때 호련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등장을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례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뜻 생각하면 엘리야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표적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엘리야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콕 찍으시는 엘리야의 특징은 엘리야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까? 단 하나의 기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례 요한이 얼마의 기간 동안 사역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사역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얼마나 사역하셨습니까? 보통 3년으로 알고 계시죠? 정확하게는 3년 6개월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예수님도 3년 6개월을 사역하시는데 세례 요한은 딱 얼마나 사역했냐면 6개월을 사역했습니다. 1년도 아니고 딱 6개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본격적으로 돌입하시기 전 딱 6개월만 사역하는데 그의 사역이 얼마나 엄청났던지 모든 이스라엘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저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볼 정도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임팩트가 너무나 강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엘리야의 심령과 마음으로 그가 사역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누가복음 1장 17절 앞에 나오나요? 네. 누가복음 1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이 누가복음 1장 17절은 누가 가르쳐준 말이냐면 이것은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입니다. 제사장인데 사가랴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하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이걸 설명해 줄 때 그러면 네가 낳을 아들은 어떤 존재냐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냐면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모태신앙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시는데 정말이에요. 근데 그 엘리야는 어땠느냐? 17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오리라고 예언되었던 엘리야가 바로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또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제가 말로 설명을 풀어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때는 어떤 때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였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죠. 제자들을 누굴 데리고 갑니까? 예수님이 평상 따라다니는 12명 중에 더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3명을 딱 데리고 픽업을 해가지고는 변화산 꼭대기에 딱 올라갔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일부러 작정하신 거예요. 뭘 보여주시려고 했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잠깐 오픈시켜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 세 명의 제자에게 확고히 가르쳐 주시려고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딱 올라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냐면 지극히 큰 영광으로 둘러싸여셔가지고 그가 마치 보기에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하얗게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우리의 저렴한 표현으로 제가 보기엔 이 베드로가 분명히 이 표현을 썼을 거라 생각해요. 빨래하는 자가 감히 그 어떤 사람도 빨래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되었더라 라고 예수님이 하얗더라 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난 영광 가운데 놓여 있었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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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하고 그 세 명의 제자가 막 깜빡 죽은 거예요. 그래서 와 뭐를 확신을 하게 됐냐면 안 그래도 그전부터 자기들은 이미 믿음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16장에 고백하고 마태복음 16장에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걸 친히 더 확정해서 보여주려고 17장에 변화사를 데리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고백이 진짜야 라고 해서 정말 아예 객관적 입증을 시켜준 거지. 그러니까 이 세 제자가 그냥 감탄해서 와 예수님 메시아 확실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면서 이 친구들의 머릿속에 퀘션마크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마크 이 퀘션이 떠올랐냐면 옛날에 자기들이 서기관하고 막 신학적 논쟁을 했던 것. 그래서 분명히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거든? 그리스도거든?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바로 그 사람이거든?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시에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이거든요. 이 성경을 100개 적는 사람들. 서기관들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 스승이 메시아면 이 땅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돼. 근데 봐라 엘리야가 왔냐? 엘리야가 안 왔잖아. 그러니까 너희 스승은 뭐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은 또 신학적 식견은 부족하거든요. 어부에 불과하잖아. 그러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뭐를 반박할 말은 못 찾고 그런가? 이러고는 아이러면서 돌아와가지고 막 이 마음에 이 궁금증만 가득 찼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에 확신을 가진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눈으로 봤잖아요. 예수님 메시아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 확신을 가지란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제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는 거라면 다시 말씀 띄워줘봐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 살아나게 해서는 본 것을 지금 본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예수님 옛날에 우리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엘리야가 과연 어떻게 했다?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맞아.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맞아.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해야 돼.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먼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를 임의로 함부로 대했다 이 말이에요. 함부로 대우했어. 인자도 이와 같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들어가야 된단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때 머릿속을 팍 하고 와닿은 게 아 그럼 그 엘리야가 누구구나. 그 다음 절 보여주세요. 13절. 그제서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 세례요한이 엘리야였는데 서기관도 그걸 몰랐고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임의로 대우했구나.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가 100% 확실하구나 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면 사복음서가 있죠. 사복음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 다 빼놓지 않고 항상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루기 이전에 앞서서 반드시 누구를 얘기하냐면 세례요한을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온 게 아니면 세례요한이 엘리야로서 와야 뒤에 오신 예수님이 비로소 누구로 인정되니까 메시아로 인정되기 때문에 항상 세례요한 얘기를 절대 빼놓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증 예수님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은 몇 번 옵니까? 이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몇 번 와? 그런 게 어딨어? 지금 목사님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 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게 이단. 예수님은 몇 번 와요? 또 확신이 없으시군요. 자, 예수님 몇 번 오냐면 두 번 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시는 걸 뭐라고 불러요? 초림, 처음 초자라고 해서 초림. 두 번 온다. 다시 제자 써가지고 재림. 이게 얼마나 중요하든지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죠? 동정녀 탄생을 미싸오며 라고 해놓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역들을 쭉 써놓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 속에다 넣을 정도로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 오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을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를 구분시키는 다른 이단들과 우리를 구분시키는 아주 중요한 기점 가운데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이 땅에 몇 번 오신다고요? 두 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말라기 예언을 봤을 때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누가 온다고요? 엘리야가 온다면서요. 그럼 엘리야도 몇 번 오겠어요? 왜 확신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안 들어봤기 때문인 거죠. 엘리야도 두 번 옵니다. 두 번째 오는 엘리야가 나다 이러면 그게 이단이에요. 성수민교가 탄생하는 거지 이제.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실제로 이런 걸 많이 활용해요. 제가 오늘 그걸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가르쳐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에 엘리야도 두 번 오는데 여러분 이건 아주 고도의 신학인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두 번 오는 건 차치하고 메시아가 두 번 오는 것도 이해를 못했어요. 메시아가 두 번 온다는 개념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가장 그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 여러분은 누굴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시대 당시에.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가장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가 너무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그 베드로의 고백보다도 그 정도의 고백은 누구도 할 수 있냐면 사실 세례요한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정답을 가르쳐드리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는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당시에 누구였냐면 바로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세례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땅에 태어난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이유가 모세보다 더 뛰어나고 엘리야보다 더 뛰어나고 다니엘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냐면 세례요한이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 깊이와 이해가 가장 컸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도 이해를 하고 있지 못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의 예언과 성경의 말씀들은 어떻게 응답이 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이 되냐면 예언이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예언은 뒤에 어떤 순간에 딱 한 번 이루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독특한 거예요.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거듭해서 여러 번 이루어집니다. 여러 번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언은 어떻게 실현되는 것이냐면 실제로 바벨론 포로나 애굽의 포로에서 해방되죠. 그러나 그것이 또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무엇이냐면 죄의 포로된 곳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궁극적 구원과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예언은 거듭해서 여러 번 응답이 돼요. 이걸 다층적 실현, 다층적 성취, 점진적 성취라고 이렇게 불러요. 신학적 용어로. 이게 성경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등산을 가잖아요. 등산을 가면 어떤 게 일이 있냐면 앞에 여러분들이 봉우리를 이렇게 보죠. 근데 봉우리가 산맥처럼 이렇게 일렬로 쭉 이어져 있으면 내가 지금 앞에 볼 때는 산이 몇 개로 보이냐면 하나로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산이 몇 겹이 더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실제로 그랬거든. 제가 실제로. 아, 이 이야기하면 약간 길어지지만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표현해 줄게요. 제가 실제로 어땠냐면 제가 도교산, 제가 산 타는 걸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등산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도교산을 한 날 그 종주를 한 적이 있었어요. 도교산을 종주를 했는데 도교산을 종주를 하려면 보통 2박 3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저희 일행이 4명이 갔는데 어떻게 남자 4명이 그 젊을 때 그 혈기가 팔팔 끓어오른 거예요. 새벽에 막 가가지고 가자! 으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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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첫 번째 베이스 캠프 산장까지 올라가는데 거기 우리가 점심 때쯤 도착하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너무 일찍 도착을 해버린 거야. 거기 몇 시에 도착했냐면 거의 10시쯤에 도착을 한 거야. 야! 우리가 3시간이나 빨리 올라왔어. 그래서 남자들이 가진 특징이 뭘까요? 허세를 부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 이제 저희 형님 같은 분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한 25 정도 됐었고 한 33살 정도 되는 형님이 있었는데 그 형님도 지금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야 수민아 오늘 볼 것 없어. 오늘 우리 도교산 꼭대기 찍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2박 3일짜리를 1박 2일에 끝내버리자 이거죠. 그랬더니 남자 4명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시면 예 하십시오 해가지고는 예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날 바로 등산을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국립공원인데 여러분 국립공원을 허투루 보고 가볍게 보면 어떻게 되냐 이 큰 코 다칩니다. 그때가 여름이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겨울이었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여름에 갔는데 이제 그 형님이 그 말했던 그 형님이 어땠냐면 막 그 형님이 이제 체력이 33살이었는데 체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형님을 붙들고 가야 되고 나머지 두 명은 정말로 나쁘게도 그 두 사람은 저희보다 어린 동생들이었는데 둘이서 막 좋다고 랄랄라 하면서 가버린 거야. 걔네들은 이미 벌써 우리 저 꼭대기까지 도착해서 거기 꼭대기 가면 산장이 있거든요. 덕이성 꼭대기 산장에. 그쪽에 가 있고 이미 도착하고 형님하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야간 산행을 하게 된 거죠. 야간 산행을 해가지고 가는데 우리 두 사람이서 목표를 세운 지점이 어디였냐면 덕이산의 중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어. 중봉. 중봉이라는 데가 있는데 형님이랑 저랑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그때는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아니니까 지도를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야 수민아 우리 중봉까지만 가면 돼. 중봉까지만 가면 돼. 중봉까지만 가면 우리 산다. 라고 얘기하고 그래갖고 밤에 랜턴 켜가지고 둘이 껴고 막 그래갖고 어기저기 어기면서 가는데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앞에 있는 게 저기 중봉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수민아 저거야. 저기까지 올라가면 돼. 라고 했어. 근데 올라갔어요. 갔는데 성공을 했어요. 중봉이었을 거 아닐까요? 그래 여러분의 소원대로 중봉이 아니었어요. 올라갔는데 우리가 생각한 중봉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중봉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기 올라가가지고 팍 이제 완전히 탈진해서 누웠더니 하늘의 별 그때 봤던 하늘의 별 하, 정말 잊어버릴 수가 없고 형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막 땀범벅이 돼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가방에 있던 마지막 식량을 꺼내가지고는 둘이서 딱 먹고 야 이제 마지막이야 가자 해가지고 걸어서 결국에는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산봉우리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중봉이다 생각했는데 중봉이 아니란 말이에요. 뒤에 봉우리가 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응답 한번 응답돼서 끝날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면적으로 응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는 알고 있죠. 이미 봤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면 초림이 있으시고 또 뒤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나 유대인들은 이런 걸 못 보는 거지. 뭐만 봤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한 번 오고 끝나는 걸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와서 어떻게 하는 걸로 생각했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한 번 와서 구원도 해주고 뭐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심판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과 심판이 초림과 재림으로 떨어져 있죠. 자, 예수님이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다음 절을 잘 몰라요. 3장 17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땅의 처음 초림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심판이에요? 구원인 거죠. 근데 이걸 세례요한은 몰랐던 거예요. 세례요한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한번 잘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례요한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하라고 막 선포를 하면서 도끼가 나무뿌리에 이미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하나님이 도끼로 그 나무를 다 찍어서 풀에다 던져버릴 거라고. 그 다음에 키즈를 하실 것이다. 쭉정이와 알곡을 다 건져내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풀에다가 다 던져버릴 거다. 그러니까 이 다 뭐에 관한 메시지예요? 구원이에요? 심판이에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확실해. 그러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자들은 구원하고 동시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한 번에 세상을 끝내버릴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지. 초림과 재림을 합쳐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심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심판을 안 하고 뭐만 했냐면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맨날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술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가끔 제자들하고 뱃놀이하고 막 이런 것만 하고 돌아다니시는 것 같은 거예요. 갈릴리만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니까 가끔 유월절 명절 오면 짜증난다고 상이나 한번 엎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세례요한이 보기에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는 지금 막 예언 사역을 하고 뭐 왕에게 잘못되었다고 직언을 하다가 지금 헤롯이 자기를 감옥에다 가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이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너희들 조금만 기다려봐라. 예수님이 뭐 할 거다. 심판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만 하고 있어요? 갈릴리 뱃놀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실제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진짜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아니면 당신이 진짜입니까? 의심이 든 거죠. 이 지경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그건 바로 세례 요한이 가진 신학적인 한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개를 구분하지 못하는. 자, 그러면 초림 때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재림 때 엘리야는 누굽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에 나와요. 자, 요한 계시록을 우리가 오늘 펼쳐봅시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펼쳐야 돼요. 물론 앞에 띄워줄 거지만 우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이 장면을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1장 가보세요. 계시록 11장. 자, 계시록 11장 펴셨나요? 자, 계시록 11장. 일단 3절부터 14절까지 스트레이트로 우리 그냥 한번 다 읽어봅시다. 교독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먼저 읽고 11장 3절부터 14절 한 패러그래프를 싹 다 읽는 거예요. 자, 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우리 13절까지만 읽읍시다. 13절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여기 보면 아주 계시록에서 정말로 정말로 유별난 장이 등장을 해요. 11장 두 증인. 외우기도 좋잖아요. 두 증인이 딱 섰잖아요. 11장이잖아. 이랬다쯤 여러분 오 이렇게 한번 나와야 돼. 여러분 왜 그러고 저기서 오. 네, 여러분 여기 보면 두 증인이 나와요. 이 두 증인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두 증인의 정체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두 증인의 정체가 여러분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잘 보면 5절을 잘 보세요. 5절. 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원수로 삼켜버릴 거다. 여러분 불이 나와서 원수로 삼키는 것은 구약의 어떤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누굴까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엘리야가 아시아 왕이 엘리야를 내려오라 그러거든요. 산에 있는데 내려오라 그럴 때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 종이 맞다면 하나님 불을 내서 저들의 군사를 불살라 주십시오 하니까 불이 나서 그들을 확 불살라버린 이런 일이 세 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예언할 동안 비가 못 오게 해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엘리야가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5절, 6절을 통해서 엘리야라는 것을 이걸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냐면 여기 보면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권능을 행하여 기적을 일으키는 자 누구예요? 모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바로 엘리야와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 그러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 11장은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일을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재림 전에 엘리야와 모세가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와 모세는 정체가 도대체 뭐냐? 이게 바로 말라기에서 얘기했던 예수님의 재림 전에 오는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정체가 어떤 사람들인지 성경이 여기 잘 나와요. 그 바로 위에 절 보세요. 자,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을 잘 보시면,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면 이 사람의 정체들이 뭐냐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주목해서 먼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두 촛대예요. 두 촛대가 뭐냐?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미 요한계시록 설교하실 때 여러분한테 다 설명한 거예요. 새로 듣는 척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설명했어요. 그럼 그 첫 대가 뭐냐? 계시록 1장 20절에 나와요. 자, 앞에 제가 띄우게 만들었어요. 자, 계시록 1장 20절 한번 준비됐으면. 자, 1장 20절 다 같이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럼 촛대는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두 촛대라는 얘기는 교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교회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두 증인을 세울까요? 왜냐하면 증인의 숫자는 몇 명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두 명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초림 때 엘리야는 어떤 한 사람 세례 요한이었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 재림을 준비하는 엘리야는 어떤 한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 집단은 바로 무엇이냐? 이 땅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로 속해 있는 바로 우리가 누구냐면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엘리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1장에는 뭐가 나오고 있냐면 이 땅의 교회의 정체성은 어떠하며 교회는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하고 어떤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어떤 것이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첫 번째 종말론적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냐. 처음에 엘리야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뒤에 오는 엘리야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 다시 말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인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어디에 시선이 꽂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선이 꽂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교회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나요? 우리 스스로부터. 오늘날 수많은 세계의 교회들이 어디에 도리어 시선이 많이 가 있냐면 부정할 수가 없죠. 어디에 시선이 많이 가 있어요? 현세적인 것, 이 땅의 우리의 삶, 이 땅의 우리의 세상의 개선, 삶의 나아짐, 조금 더 나아가면 지금 세상의 복음 전파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걸 준비해야 되겠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전심전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냐면 교회의 가장 근본적 정체성은 무엇인지 아느냐? 교회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가깝게 생각했을까요? 뭘 2000년이나 3000년 뒤에 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봐서 아시죠? 당장 바울도 뭐라고 했냐면 바울의 소원이 뭐냐면 내가 산 채로 이 삼킨 바 될, 이 죽어야 될 것이 죽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육신으로 부활하여 내가 그대로 주님을 보는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울은 실제로 그래서 자기 살아생전에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 당대에 오기를 구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재림을 눈앞에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린 언뜻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 그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좀 우리보다 미약하고 영적으로 좀 모자랐나 보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영적으로 여러분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깨어있으면 깨어있으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람들은 어디에 더 예민해지고 더 민감해지고 더 초점을 맞추게 되냐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생각하고 그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를 갖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가깝게 느껴집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바로미터가 뭔지 아세요? 시금석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는가? 주님이 얼마나 우리 문 앞에 와 계신가를 가깝게 느낀다면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언제 올지 난 관심 없어. 저 언제든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하면 이 땅의 현세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눈을 전부 다 이 땅의 웰빙 라이프, 어떻게 하면 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네 육신이 잘 될까를 놓고 고민하는 공동체가 되면 우리의 신앙의 고민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비천해지는 거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정말로 부족한 것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그러면 그것만큼 가난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우린 저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 다시 오실 이 땅의 하나님의 영광, 그걸 바라보면서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준비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왔을 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주님께로 돌이켜 나와서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경배드리는 날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가 바로 이 땅의 교회란 말입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교회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얘기를 해요. 다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절. 자,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이게 뭐냐면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대요. 어떤 권세?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언 뭐냐면 즉 이 사람들이 두 증인이 예언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딱 단어로 만들면 이런 거인 거예요. 증언을 한다 이 말이에요. 증언. 증언을 한다는 거죠. 캐리그마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증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의 내용은 뭐냐? 증언의 내용은 간단해요.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이 증언하는 공동체요. 이 증언을 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선교하는 공동체라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이 땅의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모티브가 아니에요. 우리의 아젠다가 아니에요. 아, 목사님 선교적 교회 되자면서요.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삼일교회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선교적 자세가 안 돼 있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됩니까? 우리가 더 선교적이 되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선교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건지고자 하는 열망,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돼, 예언해야 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선포해야 돼 라는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 하는 거예요. 여기 1260일이라고 되어 있죠. 1260일은 바로 위에 나오는 46개월, 이거 똑같은 게 42달, 이게 뭐냐면 3년 6개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특정한 기간, 영원하지 않은 어떤 특정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떤 특정 기간은 뭐냐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두 증인, 즉 교회는 예언하는 권세, 복음을 전파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예언하는 것이냐면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예언하는 권세를 수행받아서 우리는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더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냐면 여러분 뒤에 보세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이들이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고개 들고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이렇게 가요. 이들이 사역을 하잖아요. 그럼 이들의 메시지는 분명하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땅에 살면서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메시지가 여러분 되돌아보면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고 예수님의 메시지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교회의 메시지도 동일해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흥미와 관심을 끄는 어떤 이 땅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복음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이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를 전파하면 세상 사람들은 듣기 싫겠어요? 듣기 싫겠어요? 듣기 싫어요. 밤낮 회개하라. 너희들은 잘못했어? 그럼 듣기 싫거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걸 듣기 싫은 게 너무나 이게 극에 차서 나중에 어떡하냐면 여기 보면 무적행에서부터 한 짐승이 올라와서 이 두 증인을 쳐버려요. 죽여버리거든요.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적그리스도. 말세의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럼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교회를 완전히 괴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괴멸시켜버리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괴멸되어버린 정도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시체를 3일 반 동안이나 장사도 지내지 못하게 하고 그냥 시체를 길바닥에 널브러뜨려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완전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유 저 듣기 싫게 맨날 우리 보고 잘못했다 그러고 너희는 회개했다 그러고 너희는 죄인이라 그랬던 저 교회가 저렇게 좀 죄송해 좀 센 말해서 아작이 났으니 아유 속이 시원하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끼리 기뻐하면서 선물을 나눈다고. 성탄절로 선물 놔두듯이 선물 나누면서 막 기뻐하고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자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부활을 하는 거야. 부활하여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올라오라 하니까 그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을 믿었던 그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하늘로 들림받아서 다 같이 올라가는 거죠. 이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인 것이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 모티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보세요. 밑에 13절.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 자, 성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란 얘기는 이 사람들은 믿지 않고 결국엔 징계받아서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7,000명이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7,000도 상징적인 숫자예요. 7, 많다, 1,000,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끝에 보면 어때요? 그 남은 자들, 7,000명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럼 7,000이 많아요? 남은 자가 더 많아요? 남은 자가 더 많잖아요. 그 수많은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짓는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특징.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악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라고 표현이 돼요. 그럼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보면 여러분, 자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 왜 자꾸 혼자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저 혼자를 또 이세벨이 날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숨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야. 너 혼자만 남은 게 아니야. 바알과 아사라에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을 내가 남겨놨어. 7,000명을 남겨놨어. 그때는 7,000명 빼고 나머지는 다 타락해 있던 때였어요.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 7,000명이었어요. 근데 신약 때 계시록에는 이 상황이 역전돼서 뒤집히는 거예요. 타락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7,000명. 나머지 남은 사도님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적이고 놀라운 것이냐면 계시록을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부 다 강의를 했잖아요. 계시록에는 크게 세 가지 재앙이 나와요. 뭐뭐뭐뭐예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일곱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이에요.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 외우기 전화오라고 인하대라고 외우면 돼요. 인하대. 그럼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 그냥 지구가 다 박살이 나볼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연세계를 다 훼손시키는데도 그 신적인 권능으로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물이 피로 변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도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단 한 명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 재앙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도리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 같잖아요. 말세에 막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걸 보고 이런 이적과 재앙들이 막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우 주님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계시록은 설명합니다. 계시록 9장 한번 펼쳐줄까요? 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자 앞에 나오죠? 읽어볼까요? 시작.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아요. 이것보다 더 심한 걸 보여줄까요? 16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여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스톱. 여기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죠.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회개 안 하고. 그 다음 구절 넘어갈게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얼마나 아픈지 자기 혀를 어떻게 해요? 깨물어요. 아파 죽겠다고.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 다음 절. 없네요. 자,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큰 재앙이 내려져도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옵니다. 근데 오직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뭐냐? 이 땅에 사람들이 돌아오는 유일한 방편은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 땅의 교회가 정말 어리석고 무식한 것 같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은 전도에 밀어넣는 것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회개하러 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교회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돌아오게 된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목포가 있고 우린 장흥에 가고 어디든지 우리가 막 나아갈 거예요. 우리 땅끝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선교 사역을 여러분 가벼이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행하는 이 선교 사역이 얼마나 값진 것이냐. 저들은 어떤 재앙을 만나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어떤 말을 들어도 돌아오지 않아요. 어떤 이성적으로 설득을 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느냐. 우리가 전하는 바, 내 입술로 떠든거리는 바, 보잘것없는 것 같은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의 한 줄기의 생명을 듣고 그들은 다 주님께로 돌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멸교회가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핵심적인 이유란 말입니다. 그럼 이 복음을 전한 자에게는 무엇이 따라오느냐? 고난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요. 고난이 또 따라온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죽여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교회는 고난을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고난은 멀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앞에 띄워주세요. 로마서 8장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가르쳐준다고. 그럼 그 끝을 우리가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되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시냐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한다? 고난도 함께 받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지금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 영광 그 좋은 거 받으려면 이 땅에 너 수고도 좀 해야 되잖아. 너 고난도 좀 받아야지 양심이 있으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이에요. 고난은 누구에게만 허락되냐면 자녀에게만 허락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특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말아야 할 불청객이죠. 오지 말아야 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아니야.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거라. 여러분 천사에게 야 네가 내려가가지고 십자가 져라. 이래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건 특권이에요. 그 고난의 십자가는 특권이라고요. 그 고난의 십자가는 누구에게만 허락되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허락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이 질 수 있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허락했냐면 나에게도 허락했어요. 이 땅의 교회에게도 허락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하냐? 매를 맞고도 왜 찬양하느냐?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지금 아프지만 그래도 찬양해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감격이 터져 나온 거예요. 어떤 감격? 자기는 행악자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고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의 회방자였는데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는 걸 넘어서서 이젠 복음 전파자로 삼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고통을 내도 같이 질 수 있는 그 특권을 자에게 허락된 것. 자기는 자기 손으로 스데반을 죽였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는 걸 봤거든. 근데 그 고난의 자리에 자기도 서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겐 찬양으로 터져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특권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보게 될 거예요. 목포와 장흥과 제주도와 우리가 가는 어떤 땅이든지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어린아이들, 남한의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주의 길을 행진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언젠가 모든 열방, 대만과 일본과 캄보디아와 몽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골짜기가 도드어지고 산들이 낮아지고 언덕들이 낮아지고 모든 험난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마침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되는 그날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마지막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그 너른 품 안에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면서 이 시간 우리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오늘 말씀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입하여 전심을 다하여 우리 심령을 담아요 우리 고백하는 시간 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마침내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이지만 주님 가겠습니다.
좁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르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제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기 원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우리의
보리라.
눈을 들어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때
주의 영광
오,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땅의 교회를 엘리야와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심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세우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쪼그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주의 복음을 전한 일을 게을리 행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이 마음을 가지고 주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